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한 히틀러가 그 무시무시한 철권 통치를 할 때였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해져서 죽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 속에서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수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할 것인지 그것은 통제할 수 있다. 간수들이 나를 마음대로 고문할 수 있고 내게 음식을 주는 것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간수들이 나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인데요. 지금은 호주의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했는데 어째서 그분은 그렇게 나중에 석방되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를 지켰던 간수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빅토르 프랭클이 석방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호주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내 그를 지켰던 간수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평생토록 그분처럼 행복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이가 갈리고 혀가 떨리고 온몸이 찢어지는 그런 지긋지긋한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니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는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면서 그런 진리를 깨우쳤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잠언 4장 23절에서 분명하게 그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이 잠언 4장 23절은 수도 없이 인용했습니다. 다른 부분의 설교를 할 때도 잠언 4장 23절을 계속해서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 불행, 성공, 실패가 전부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전국이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운데 이 경제적인 상황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고 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빅토르 프랭클 박사처럼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 때문에 행동하고 감정 때문에 말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욕을 여러분에게 하면 금방 감정이 일어나면서 말로 튀어나가고 행동으로 튀어나가죠.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반복하면 그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잘 보지 못하지만 감정이 행동을 움직인다면 감정을 움직이는 건 뭐냐?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러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체계에서 나오는 게 신념체계. 꽉 차있는 신념체계에서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생각이 감정을 움직여요. 감정이 행동을 움직여요.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또 그것이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저도표대로 되는 거예요. 분석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거를 다른 학자가 아주 뜻깊게 분석했는데 알버트 앨리스 박사라는 분이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했어요. 저분은 인지치료, Cognitive Therapy라고 하는데 이 생각을 치료함으로 인생을 치료한다. 인지치료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저번에 저 분석을 보면서 무릎을 쳤는데 어쩌면 저렇게 성경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잘 분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A라는 것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오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지하는 사건, 저것이 A입니다. A.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제 불황, 경제 난관, A에 속해요. 그 다음에 B는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해석입니다. 그 사건을 놓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반응을 말해요. 그런데 저런 해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꽉 차 있어요.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체계라고 그래요. 신념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신념의 체계에서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 신념의 체계를 학자들은 파라다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파라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믿고 있는 그런 파라다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툭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C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자극해요. 감정을 자극하면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가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A와 B와 C가 있는데 A와 C는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계시지만 B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B인데 B에 대해서는 별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저 도표를 그대로 놔두고 제가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 정원에서 검은 큰 뱀을 보셨습니다. 뱀을 보는 순간에 무서웠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삽이나 아니면 긴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뱀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뱀을 본 것은 A예요. A 사건이죠. 그리고 아 무섭다 하는 건 C이지요. 벌써 이미 감정으로 갔죠. 그 때려 죽인 것은 행동이지요. 자, C까지 갔습니다. A에서 C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 B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시고 계세요. B는 여러분이 그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저건 독사야. 내가 물리면 죽어. 독이 퍼지지. 물리면 죽어. 자, 이런 해석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건 못 느끼시고 바로 아, 무섭다 하는 것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행동으로 가서 죽이는 데까지 가는데 자, 똑같은 뱀을 파충류 학자가 보았습니다. 동물원에서 뱀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키우는 학자예요. 뱀 전문가가 딱 봤을 때는 A, 사건은 똑같아요. 뱀을 보았습니다. 사건은 똑같아요. C,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그 뱀 전문가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웃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뱀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C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B에서 나는 거예요. 비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파충류 전문가가 그 뱀을 볼 때 뱀은 독사가 아니에요. 좋은 뱀이에요. 전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그 뱀이 슉 하고 지나가면 옆에 있는 해충들, 사람을 해치는 해충들이 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뱀이 우리 정원에 있어서 모든 해충들을 퇴치시켜주는 보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파충류 학자가 볼 때는 감사해서 고마워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비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한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한 사람은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제 불황이라는 것, 경제 난관이라는 것, 이거를 A를 놓고 어떤 사람은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여유를 보일 수 있어요. 경제 불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여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C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느냐? 신념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심장마비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늘 아이고 나는 죽을 수 있어, 또 수술하면 어떡해 걱정을 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 죽으면 세상 끝이지, 무시무시한 곳으로 가지, 뭔지 모르지만 참 불안해. 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죽음, 이 사건은 심장마비가 걸렸었고 수술을 몇 번 했다는 게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분의 감정은 늘 공포입니다. 걱정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나는 심장마비 때문에 수술을 했어. 언제 또 마비가 될지 몰라. 큰술 할지 몰라. 수술 무서워. 그 참 재수 없는 거야. 어쩌면 나 죽을지도 몰라. 죽으면 끝장이야. 무시무시해.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자가, 정말로 신앙이 무르익은 사람이 동일한 일을 당했을 때 신앙이 무르익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르익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그의 마음의 신념 체계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심장마비로 몇 번 수술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잡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셨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매번 감동을 주시고 계셔.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것이 불행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보실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거야.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고 난 후에는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가면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락을 누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그곳에서 나는 영원토록 최고의 복을 누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B. 해석을 하니까 C, 감정이 어떠냐? 편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건은 똑같은데 말이죠. 해석이 다르니까 감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념이 원천이라, 원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똘똘 뭉쳐서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의식하든 못 의식하든 그것이 무엇이냐, 그 신념입니다. 신념. 그 신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심장마비를 알았던 사람, 여러 번 수술을 했던 사람, 지금 60대 말이에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60대 말인데 40대 초에 생생팔팔의 삶을 살아요. 그분을 보면 행복이 넘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B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신념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선한 결과를 이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전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났지만은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바울사도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잡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몸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여유가 있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게 그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강하게 사로잡혀 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60대 말이 40대 초에 건강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매 순간의 기회를 즐기고 사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시리즈 시작했는데 열 번쯤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의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신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념 체계가 공포와 걱정의 체계라면 막 세상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이 잘 풀리지만 않으면 공포, 걱정 이 체계라면 이 공포와 걱정의 체계를 신앙,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신뢰, 진리, 진리와 신뢰의 체계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모든 것의 뿌리라.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뿌리라. 거기서 신념에서 다 나온다. 이게.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시고 아, 저 사람은 뭘 좀 해내겠다. 저 사람은 만나보면 5분만 지나면요. 저 사람은 일을 처리해낼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뭐 말도 듣지만 그들이 보는 건 깁니다. 키. 저 사람 기백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냐 그거 보는 거예요. 기백이 죽어있으면 아무리 명문대학 나오고 아무리 뭐 조건 좋아도 그 사람 일 처리 못해요. 기백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처리해낼 수 있어요. 좀 못한 학교 나와서도 좀 모자라도요.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합니다. 물론 정보와 지식의 세대에 정보와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안 되죠.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아까 파충류학자가 뱀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있으니까 그의 신념 체계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감정과 행동의 반응이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사실이지만 귀가 살아있어야 된다. 귀가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신념이 살아있다는 거 신념. 신념이 살아있다. 저 사람 저래 봬도 속이 살아있단 말이야. 신념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 신념이 살아있다. 신념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인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신념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신념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신념이 전달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는 말과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 여러분에게 자꾸 축적이 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건 들어서 슬쩍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어떤 건 들어서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 파워 임팩트라 그래서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전국적인 강사를 모시고 큰 집회를 하는데요. 파워, 능력의 임팩트 충격, 능력의 충격을 준다. 이게 팍 충격을 줘서 아이들에게 발동이 걸리게 한다. 학습에 발동이 걸리게 하고 사명에 발동이 걸리게 하고 효도에 발동이 걸리게 하고 신앙에 발동이 발동 거는 거거든요. 이 발동을 거는데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나왔지만 어린 시절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훨씬 큽니다. 나쁜 것도 충격적으로 들어오고 좋은 것도 충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오늘 저녁 집회 같은 경우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 집회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꼭 와보십시오. 한 번의 모임에 한 번의 집회에서 들은 한마디 말이 인생을 변화시켜버려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인생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좋은 말 듣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 차린 부모님들은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내일도 그렇지만은 훌륭한 이런 청소년 쪽에 훌륭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신념이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선조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부모님이 자꾸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어올 때는요, 5세짜리 남자아이가 8세짜리 여자아이하고 옛날에 사귀었어요. 여자아이는 아주 정말 잘생겼어요. 다른 아이들이 모두 다 그 여자아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아이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게임을 주도하는데 의사와 환자와 간호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면서 성적인 경험을 이 5살짜리가 했어요. 남자아이.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거 옳지 않아 하면서도 거기에 재미가 있으니까 같이 성적인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 놀이를 하고 나니까 계속 머릿속에 박힌 것이 뭐냐면, 아, 그 성적인 그런 놀이는 재밌어. 쾌락이 있어. 아주 달콤한 게 있어. 자, 이게 박힌 거예요. 이게 박히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쾌락주의라는 게 박혔어요. 쾌락주의. 그 신념책입니다. 쾌락주의가 딱 들이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게 무엇이냐 해서 인터넷을 딱 봐서 섹스 메일이 날아오면 딱 봐버리는 거죠. 그래야 쾌락이 오니까. 끝나고 나면 굉장한 좌절이 오고 인생이 자꾸 파괴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쾌락을 주는 쪽으로, 스릴을 느끼는 쪽으로, 재미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념이 그렇게 박혀서 그래요. 부모로부터 이제 온다 그러는데 부모가 가난하니까 아이고 우리도 좀 집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좀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늘 대화가 그런 거예요. 아빠가 그런 얘기하면서 그 집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또 못 버니까 밖에 갔다 들어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짜증을 부리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집이면 행복하다,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물질주의가 새겨져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돈 번 데 초점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그것을 자극하잖아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여러분 텔레비전 여러분 세트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집은 아직도 브라운관이 이렇게 된 브라운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집은 납작한 브라운관이 있을 겁니다. 영화 보는 것 같이 아주 브라운관이 굉장히 납작하고 넓고 좋아서 보면 선명하고 꼭 영화 보는 것처럼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 번만 보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컨슈머리즘, 소비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그게 신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화에도 영향을 봐요. 받아요. 자꾸 여자만 만나면 두들겨 패고 여자만 만나면 쾌락의 도구로 삼는 문화 속에서는 남자들은 자꾸 여자를 두들겨 패려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대 정신에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후현대주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무도 없어. 옳은 건 아무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옳은 건 아무것도 없고 보편적으로 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전부 상대적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신자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불신자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대거든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후현대주의의 사고체제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되면 안다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거기 기준에서 말을 하잖아요.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더니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분석해보면, 제가 그걸 한번 쭉 뽑아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거의 격언과 속담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을 할 때 말이죠, 이런 격언과 속담은 묻지마 신념이에요. 묻지마 신념. 묻지마 관광도 있다 그러는데 묻지마 신념이 있습니다. 안 묻습니다. 질문도 안 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만 보면 열 가지를 안다. 자, 이 속담이 있어요. 잘 했는데 아홉 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하니까요, 고개 딱 들어가가지고 고개 지배를 해버리니까 아홉 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요, 한 가지 보면 열 가지 안다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거의 안 통하지만은 통하는 남자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오늘부로 바꾸셔야 되는데, 마누라와 명태는 두들겨 팰수록 맛이 난다.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벌써 이게 박혀있는 남자들은 아주 불행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누라와 명태, 명태는 모르지. 그러나 마누라는 사랑할수록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체계가 속담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야. 이러거든요. 구관을 모시고 있을 때는 그렇게 싫어해놓고 말이지. 구관이 명관이야.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보고 구관이 명관이야.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면서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부 속담이나 격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자, 이거는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이 속담과 격언이 신념체계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걸 막 툭툭 튀어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주변의 사람 얘기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듣는 거는 다 날아가버리고 말이죠. 날아가버리고. 평소에는 인터넷 텔레비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친 거 그게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그것대로 다 움직여버리니까 교회에 와서는 신자인데 밖에 나오면 불신자 알아보신다.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가 여기 있거든.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단에 보내놓으면 제가 여러분 이단 아주 경성해야 합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거. 지금 막 전 모든 교회로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해놓은 건데 그런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하셔야 돼요. 이단에 가면 몇 주만 지나면 골수분자가 돼버리고 운동관에 들어가면 몇 달만 지나면 혈서를 쓰는데 말이야. 어떻게 교회에서는 50년 설교했는데 50년 전의 모습이나 50년 후의 모습이 똑같냐 이거지. 제가요 그래서요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설교자의 직무유기다 말이지. 교인들이 달콤한 얘기나 하고 웃기는 얘기나 해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교인들의 의식을 하나도 바꿔놓지 못하고 여기 와서 들었던 것이 저기 나가면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의식을 바꾸어 놔야 되겠는데 이 의식을 바꾸는 작업 선조들에서 온 거, 주변 환경들의 환경에서 온 거, 문화에서 온 거, 시제 정신에서 온 거 어떻게 바꾸겠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사상,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다른 이 세상의 사상, 그런 가치관은요 내 발의 걸림돌이요 내 길의 장애물이요 장애물.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세대의 이 가치관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텔레비전을 보면서도요 그거 딱 보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니 성경적으로 마음 저 틀렸다 저거. 요즘 텔레비전은 어떻게 전부 불륜이냐. 전부 불륜 전부 불륜 저 웃기네 웃기네 전부 불륜. 자, 이런 반응으로 여러분이 보셔야지 야 불륜 보니까 재미있다 재미있어 나도 한번 해볼까. 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분별을 하라. 분별을. 텔레비전 전체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썩었구나 썩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념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게리 스몰리라는 목사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외손자가 10살 때 일이에요. 외손자가 아주 화가 나서 실망해서 외할아버지한테 쫓아와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외할아버지 제발 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말 좀 해주세요. 그 외할아버지가 외손자가 말하는 엄마 얘기를 들으면 그 엄마가 누굽니까 외할아버지한테. 귀한 딸이잖아요.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딸. 자기 딸을 손자가 와가지고 소출을 하는 거예요. 소출을 외할아버지한테. 자기 딸을 그 외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기 딸은요 외할아버지 좋은 친구요. 탁월한 엄마요. 탁월한 엄마요. 참 인격이 바른 신앙인인데 어째서 아이가 미치도록 만들었냐 이거지. 못 살도록 만들었냐. 여러분 좋은 어머니들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이 성가대에도 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아이들 미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미치겠다고 말이야. 미치겠다고.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너를 불행하게 하는 거냐? A죠. A. 엄마가 A입니다. 불행하게 C입니다. 엄마가 너를 불행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엄마가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냐? 얘가 멍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할아버지 다시 얘기해보라고. 엄마는요. 그 아이가 책임감 있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학교 숙제 제대로 해라. 집안일 철저하게 제때제때 해라.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잔소리하니까 외손자가 그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엄마는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냐. 10살짜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그랬습니다. 너 엄마 말 잘 들어.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나랑 같이 일 좀 해보자. 네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행복한 비결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아이가 외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맞아요? 그래 내가 해보니까 맞더라. 내가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잘 먹혀들더라. 외손자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2년 동안 많이 변하셨어요. 외할아버지에게서 그것이 됐다면 저한테도 되겠지. 한번 해봅시다. 외할아버지가 성경 구절 세 개를 주면서 요 세 개를 이제 1년 동안 너는 내한테 얘기해주고 나는 네한테 얘기해주고 매일 한 번씩 성경 구절 암송해서 외손자는 외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외할아버지는 외손자한테 얘기하고 요걸 이제 1년 동안 반복하기로 했어요. 반복하기로 했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야고보 1장 19절이거든요. 야고보 1장 19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제 말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매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고 할아버지한테 하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받고 사람마다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고 난 후에 말이죠.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막 쫓아와서 할아버지 기적 일어났어요. 뭔데? 그러더니 걔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매번 학교에 갈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픽업을 해주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학교에 가면서 아이한테 너 숙제 다 했니? 다 챙겼니? 너 잊어버린 거 없지? 다 챙겼지? 몇 번 물었어요. 아이가 네 엄마 다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차를 몰고 4km쯤 갔어요. 복잡한 길을 지나서 4km쯤 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 큰일 났다. 4km 왔는데요. 아이고 그 쓰기책 놓고 왔는데 내일 그 시험 보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오면 큰일 난다고 엄마 제발 좀 돌아가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그때 야 내가 아까 떠나기 전에 말이야 챙기라고 그랬잖아. 챙기라고 몇 번 말했냐. 몇 번 너는 항상 그렇게 무책임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 거냐. 마치 목을 조르듯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옛날 같으면 엄마한테 대들거든요. 금방 대들거든요. 엄마 병뚜껑 닫아. 입 닫아. 병뚜껑 닫아. 백만 번째야. 신물 난다고. 이렇게 애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엄마 잠깐만. 엄마가 말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잔소리를 다 하시겠어.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거든. 엄마가 그렇게 내한테 책임져라 책임감을 켜야 된다 하는 건 날 사랑하기 때문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건 내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 엄마 날 한 번만 용서해 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그 아이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 곁길에 차를 세워놓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아이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용서해 줬다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의 지갑, 이 아예 지갑 돈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아들한테 줘가지고 네가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사라.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게 충동을 엄마가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자,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이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반복한 거예요. 외할아버지하고 주고 매일 주고받는 거예요. 매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요. 슬쩍 지나가요. 여러분이 그냥 사람마다는 빼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만 하시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고.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내일 시험이고 그 전날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대부분 그렇죠.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시험 보러 갈 때는요, 이게 예, 지식이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 살짝만 흔들면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니까 농담도 못해, 농담도. 그리고 신부처럼 살살살살 걸어간다고. 옆에서 농담하면 농담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지 앞에 나오면 누구나 대부분 다 그래요. 시험지 앞에 나오면 시험 문제를 딱 놓고요. 1번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3번에 대해서 요약을 딱 해놔요. 그 요약 안 해놓으면 1번 끝나고 나면 2번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시험 다 치고 나갈 때는 하 하고 나가면서 후 하고 시험 받아 다 왔다는데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스치고. 스치고 지나간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요. 주일날마다 스치고 지나가니까 말씀 스치고 지나가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이 말씀을 말이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걸 반복을 계속하는 중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호미페인, 호미. 도표. 방송실 도표. 홈이 페이는 거예요. 홈이 페이다가 계속 반복하면 작은 도로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큰 도로가 생겨요. 나중에는 고속도로가 돼서요. 아주 넓게 깊게 견고하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엄마가 막 그냥 목을 조르듯이 잔소리를 해도 옛날 같으면 금방 대들고 병뚜껑 닫아 이럴 텐데 이 아이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게 막 탁 치니까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탁 튀어나오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반응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속도로가 될 때까지 이게 새겨져서 완전히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신념체계로 형성될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래서 매주 한 말씀 들으면 한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한 말씀 딱 붙들고 마음 지키라 그랬지. 마음 지키라 그랬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이것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속에 새겨져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감정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습관을 지배하고 인격을 지배해서 인생이 되어버린 인생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새겼다는 말이에요. 새겼다.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금강석에 조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래 위에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물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물이 위에, 이 흙 위에 새겨졌던 것도 그냥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돌 위에 새겨졌던 것도 얼마 지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금강석 위에 새겨지면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거주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충만한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 이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경제적으로 막 아무리 어렵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신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AD 백년경의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은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우리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 마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내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건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거해서 내 마음의 심령의 체계가 바뀌면 내 마음의 주의 말씀이 고속도로처럼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이 세속주의 세계관에서 지켜라. 세속주의 인간관으로부터 지켜라. 이 세속주의의 가치관으로부터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말씀을 통해서 신념체계가 바르게 구축되므로 여러분의 신념을 말씀대로 바꾸심으로 여러분 인생 전체가 참된 성공을 거두고 참된 행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